제시할 때에 이 모든 선물을 오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욥기 2장 7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쭉 내려가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합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1회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7월달 이렇게 8월달 특별히 8월달에 욥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욥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욥기를 이렇게 큰 윤곽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은 기회가 되면은 욥기를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서 그럴 기회가 와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욥을 통해서 알려주는 제목이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알려주는 인간의 한계점, 이 포인트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욥을 도우려고 하는 선한 친구들과 그 관계점에서 보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겠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지인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이메일을 쭉 보내면서 끝말에 하는 이야기가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금 정지되어서 나아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한국의 소식을 못 들어도요, 엄청난 사건을 당해서 모두가 공감되는 합의점을 보출해내지 못하고 한국 사회 전체를 무거운 추마냥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딸의 죽음에 대해서 합당한 공의를 요구하며 40일 가까이 금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그 아버지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대통령을 만난들 죽은 딸이 돌아올 것도 아니겠고 그럴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위정자들에게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됐는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여기 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좀 알려달라고 라고 하는 그 부모의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는 마치 온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해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버티고 있는 욥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 시대의 욥의 입장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욥기는요 성경 읽어갈 때에 성급히 빨리 아 고통에 대해서 욥기 하면 아무튼 고통 이러니까 저기 우리 티 중에서도 어떤 티는 Job's Tears Tea 그러니까 욥의 눈물의 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무슨 티인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티입니다. 그 티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영어 이름을 보고 난 다음부터 욥의 눈물의 티라 그러니까 티 맛이 조금 이상하게 가요. 그래서 안아를 켜드리려고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빨리 아 고통이니까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그 욥기를 읽으면요 오히려 짜증나고 답답한 느낌만 커지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 욥은 뭘 가르치는가 했을 때에 욥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드리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7배나 축복이 주었다 라는 것이 욥기에서 가르쳐주는 걸까요? 그 말을 가르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 2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난 욥기가 총 42장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욥이 일곱 아들도 회복되고 됐다는 것은 42장 끝에 가서 한 대여섯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을 가리킬 것 같으면은 앞에 있는 2장에서 끝나고요. 가운데 욥이 좀 고생했지만은 친구들이 와서 이랬지만은 그런 대로 해서 욥이 잘 견뎌가지고 됐다면은 욥기는 3장으로 끝납니다. 제가 보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되어서 욥기를 쓰게 했다 그러면은 그저 간단하게 3장으로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욥기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반드시 축복되고 잘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욥기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40장이나 되는 2장에서 끝났고 42장 끝에 가서 나오는 그 전체의 40장, 40장이나 되는 것은 그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를 저도 설교를 자주는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에 주로 욥기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서 몇 번 안 들었지만 욥기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주로 욥기에서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이렇게 참았더라 이 부분 강조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그래도 견디니까 이렇게 축복받았더라 이 부분 강조하지 가운데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마치 부채를 펴가지고 접어놓은 것처럼요 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요 그 사실은 욥이 어려움 없을 때도 내나 그렇게 알고 열심히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산다는 거 욥이 그전에 몰랐을까요? 앞부분에 1장 2장 나올 때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끝에 가가지고 욥 이제 확실히 알았지? 제가 욥이라면은 약간 또는 상당히 속에서 뭐가 좀 욱한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그분이 어쩌다 보니까 한국 군대도 갔다가 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군대까지 가본 분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경험을 따지면은 그래도 이렇게 미국 군대에서 기합 주는 거가 그게 이렇게 벌 주는 거가 더 지독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어떻게 미국 군대는 구타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국 군대에서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거기 대해서 좀 두드려 맞고요 기합 좀 쓰면은 지나가요. 그런데 미국 군대에 가서 자기가 잘못을 하니까 그 위에는 상사가 부르더만은 부대 앞에 있는 땅을 파라 그러더라고요. 땅을 다 팠습니다. 파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부르더만은 땅을 판 흙을 덮어라 그러더래요. 오케이. 그랬더니 하루 종일 덮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가 덮은 땅을 또 팔아 그러더래. 이것을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을 그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가 이 일을 일주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돌아버리겠더래.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you are nothing. 너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처절하고 잔인하게 보여주더라고. 차라리 그냥 주먹 좀 몇 개 쥐어받고 때리고 나고 나면은 그저 그렇지 이러고 가면 되겠는데 이 일을 일주일 하고 나니까 절대로 사람이 비참해지고 잔인해지는데 이것은 할 일이 아닙디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겠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대우하는 걸까요? 그 전에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실컷 고생하고요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지. 그럼 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건데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요 아픈 거 싫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류들에게 오히려 인생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인생을 바라볼 때에 고통의 프리즘으로 고통의 안경으로 바라보게 하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옆에 있는 이 유리에 있는 이 모습들을 stained glass라고 그럽니다. 세탁업 하시는 분들은 stain 묻었다, spot 묻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게 민감해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stained glass는 유리가 망쳐진 유리입니다. spot이 간 유리예요. 내 인생에 금이 간 인생입니다. 점이 있고 오염이 된 건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테인드 글래스 바라볼 때에 왜 이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투명한 유리로 맑은 유리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내 인생이란 것은 부서진 파편이야. 그리고 내 인생이란 것은 오염된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스테인드 글래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것처럼 이게 성경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도 부서지고요 내 인생 자체도 오염이 된 인생 같은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복음은요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이야기로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고통을 피하고 도망가라는 책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요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정답을 찾는 우리들에게 정답보다 오히려 물어봐야 할 질문들, answer가 아니고 questions,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챙겨보게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정답을 계단 삼아서 빨리 정상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무리들에게 욥기는 물어야 할 바른 질문들을 던져서 천천히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욥기에서요 이거는 빨리 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해서 주겠다 이것을 바라보시면 욥기는 좀 실망스러워요. 거기 가운데 있는 3장에서 42장 거의 끝까지는 별로 필요가 없는 책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깊이를 원하신다면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원하신다면 욥기가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면의 한계점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 노력하는 수고하는 선의 한계점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모든 선, 노는 수고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바라봅니다. 욥은요 물질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가르치고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기업의 기업가의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나갑니다. 정말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대기업에 그 마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자기가 된장찌개 딱 한 숟가락 많이도 말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그 맛을 그대로 먹어보고 죽을 수 있었으면 그거 하나도 자기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나는 이거 가치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뭘 갖추게 되고 살만하면은 타락되게 돼 있어요. 도덕적으로 규모있게 살고 모범적으로 일탈하지 않고 그런데 욥은 살았습니다. 한국도 볼 때에 이상하게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는 이웃끼리 왕래도 있고 뭔가 있었는데 살만하게 되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각박해지는지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제가 자랐을 때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다 초조해해요. 고깃집에 가서 잘 먹고 얼마나 음식이 정말 야, 그러면 안 되죠. 설교해야죠. 정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요 예? 먹으면서도 거기 나오는 대화가요 죽겠다라는 대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흥부전은 완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흥부전을 이야기할 때 흥부가 부자가 된 뒤에 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흥부전 원래 완판을 다 읽어보면은 흥부가 부자가 된 다음에 첩을 들고 딴살림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분이 나가지고 에레이 흥부야 이러면서 막 욕하는 장면이 그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은 별로 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방정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요. 애들한테 흥부전에도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얼음벌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있는 욥은요 도덕적으로 규모 있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일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았지만은 와이프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표준 세번역에는 참 좋게 말해줘요. 와이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나오는 게 개역성경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진솔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가는 것도 한계점입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에 요즘 보니까 루게리 그 환우들을 위해서 아이스 버킷 얼음물을 끼얹어서 기금 모으는 운동이 전 세계에 유행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안 할 사람인데 워낙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떳떳한 표정으로 그저 얼음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가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야 이게 참 또 사회적으로 좀 요상한 그런 심리가 돌고 있겠구나. 별로 떨분 감시분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누구는 안 하니 이러면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요. 아, 이 말이 한국 신문에 나왔는데 저는 올해 들어와서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이게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아무튼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런 이야기래요. 저는 천민처럼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하고 별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갖춘 사람들이, 돈을 갖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기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될까 말까 했을 때도 사람들이 싹 쏠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갈증이 나서. 그런데요, 사회적 존경을 받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한 번 실수에 매장입니다. 그저 구글에 한 번 올려지면은 그거는 좋은 것보다 한 번에 끝납니다. 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총격받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멸시받는 입장에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적선하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으로 가정을 위하고 가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욥의 아이가 남자가 7명, 딸이 셋입니다. 성경에서 열은 사람의 만수입니다. 그래서 이 생일이 10명이 생일마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셔요. 1년에 10번 아니에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 있으면은 만약에 어떻게 잘해서 달별로 돌아가면서 낳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1년 12달 파티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부잣집이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없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것이 있게 되면은요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여기 대해서 한국 와서 이렇게 미국 와서 있던 분들 중에 여러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요, 한국에 유산이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형제끼리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게 그저 없는 게 좋겠다,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온 사방이 갈라지는 걸 바라봅니다. 제삿날에는 모여도요 형제간 10명이 생일날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딸까지 다 불러서 출가 외인인데, 왕자의 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집안에 주면은 불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모범이 되었으면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계속합니까? 이거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거기다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추고 삽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잔치하고 나면은 다 출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얘네들이 뭐 노래방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러면서 실수했을까봐, 방자하게 됐을까봐 그날 아침 되면 다 모아놓고 얘들아 가정예배 드리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어찌 보면 다 주일날 모여서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게 어느 거 하나라도 다섯 가지가 경제적인 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면, 가정적인 면, 그리고 신앙생활 면, 다섯 가지가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렇게 완벽한 집안이나 가정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솔직한 이야기는 이런 집안이나 가정이 있으면은 만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은 제가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아니 뭐가 한 가지라도 빠지는 데가 있어야 뭐가 좀 살지. 뭐 이렇게 모든 게 애들까지 다 10명까지 완벽하면은 도대체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과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 욥이 과연 실제 인물이었냐 뭐 어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요 욥이라는 요 인물을 택해가지고 모든 면에 완벽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인간이 가능성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이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 갖추고 계십니까? 한두 가지 갖춰도요, 어휴, 그 사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친구가 없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또 너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저 사람 저것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러니까 옆에 힘들어요. 이게 다 힘드는 입장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의 노력의 선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위안의 한계입니다. 정서적 위로의 한계점입니다. 뒤로 차를 후진하다가 이제 걸음마 하고 있는 한 살 반짜리 자기 딸을 치어 죽여서 형을 살고 있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출장 가서 아이를 시댁에 맡기러 갔다가 나오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범적인 장로님 집안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더 죄를 지어서 왜 애를 좀 안 봤습니까? 왜 운전을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제일 피해자입니까? 왜 출장 가지 말고 애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요, 그 이상의 도움말을 못 주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오죽 답답하면 옆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인 줄 못 알아봐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드라이 스킨만 돼가지고 아이들 하는 애들이 저기 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이 피부가 그냥 악어껍질처럼 애처로워요. 그걸 또 벅벅 긁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네들도 죄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끊어놓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냥 그렇게라도 빨리 이 자기 친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는 입장에 서게 하기 위한 조바심으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은, 과연 그 입장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욥의 아내와 더불어서 소크라테스의 아내, 더불어서 세계의 3대 악처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아내는 누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때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요, 소크라테스가 막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물을 끼얹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세계의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이름이 등극됐습니다. 그런데요,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해볼 때에요, 집에 돈을 갖다 드려줘. 이게 맨날 이 남자가 무슨 철학을 한답시고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러고 다니면은 그 와이프 입장에서 봐서는 네 자신을 알라? 내를 봐라, 내를 봐라. 집에 돈이라도 갖고 오든지, 너 새끼라도 좀 먹일까 하든지, 네가 무슨 철학을 한다고 몰고 다니면서 네 자신을 알라? 말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그죠? 아유, 웬만한 여자 같은 물만 끼얹었겠어요? 그래도 물 끼얹는 정도면 괜찮은데, 어쩌다가 유명인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런 억울한 이야기들을 수천 년 듣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욥의 아내도요 생각을 해볼 때에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미련이라도 버리면은, 지금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 이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 너에게 닥친 피부병이나 좀 제대로 좀 치료하지, 오죽했으면 기와장 갖고 벅벅 긁고 있으면서 여기 대해서 너희 친구들이랑 무슨 철학적인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겠습니까? 이걸 지금 의논할 때가 아니야.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연인이면은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포기하지를 못하고 계속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끊고 우리 문제 좀 하고 살자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도와준다 그러지만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우리가요 왜 짜증이 나는가, 왜 화가 나는가 볼 때에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대치로 인한 또 다른 상처와 섭섭한 마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 비유 하실 때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와서 탕자에게 너 왜 이렇게 되었니? 너 줬던 돈은 어떻게 하고?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들 나는 네가 살아서 왔네 이것이 좋다. 아들이 회개하고 되고 난 다음에 아들로 취급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돌아올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관 씌우고 아들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만날 때에 할 때에 남의 동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따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요 부모로서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는 거 있겠지만요 나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100% 자식만 위하는 동기는 저는 없습니다. 그 안에 0.05% 때로는 50% 때로는 90% 들어가 있습니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 너무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배운 거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동기가 아니고 동기에서 내가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계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게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티브는 분별하되 모티브를 모멘텀으로 움직여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갔지만 한 5분 정도 더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해와 지식의 한계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너무 초이스가 많아요. 그냥 아이스크림 가더라도요 전에 한국에 올 땐 빙그레 아이스크림만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아이스크림 뭐 섞어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것만 공부해도 정신이 아득해요. 시리얼요? 저는 가면은 살리도 별로 없지만 한번 가면은 저는 무조건 nuts and honey입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nuts and honey.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라도 여러분 식당 가서 물어보면은요 브렉퍼스트 가면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How do you like your egg? 계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저는요 계란 그냥 주는 대로 날달걀 쪄도 먹고요. 저는 삶아줘 다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뭐 아무튼 써니사이드 업이냐 무슨 뭐 헬프 포치드냐 뭐 무슨 뭐 하여튼 요크만 할 거냐. 그냥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2년 전에 그게 뭔지 깨달았어요. 저는 easy and over. 그거는 이렇게 계란해가지고 살짝 한번 뜯겠다가 이렇게 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한 2년 전에 맨날 물어보면은 뭐 물으면 easy and over. 왜냐고요? 쿨하게 들리잖아요. easy and over. 영어도 힘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초이스를 가지는 거가 그게 많은 정보의 홍수가 되겠지만 여러분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비빔밥 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요 주방장에 말해주세요. 저 계란은요 이렇게 노른자는 그대로 살리고 바깥에 한 번만 뒤집었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주걱 들고 뺨 때리고 나옵니다. 너희 집인 줄 아냐?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생달걀 먹지? 알아서 잡수시지. 아이고 큰일 나요. 강큰 남자 시리즈 중에 당장 들어갑니다. 혹시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고 계셨으면은 지금이라도 포기하시고 주는 대로 잡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정보는 많은데 노하우 아닙니까? 노하우 정보는 많지만은 그런데 가면은 무엇을 찾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노왓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필요한 거가 사실 욥기에서요.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가 욥이 no why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설명을 한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의논이 진행되었는지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알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현상만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게 아는 것, 내게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알 때 겸손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노하우에서 노왓에서요 노와이에서요 끝에 나와지는 것이 노후입니다.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욥기의 맨 마지막에 끝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욥아 사실은 말이지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할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탄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나를 살짝 약올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야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딴 건 건드리지 말고 돈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너가 사업이 망했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걔가 또 와가지고 나를 약올리잖아. 그래서 내 자식들만 건드리고 그래도 너는 내가 목숨 살려줬잖아. 아 이렇게 해서 설명이 했으면 욥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 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화냈네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자초지종 설명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왜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요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욥기 32장 5장 뒤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요 네가 아는 게 다냐?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욥이요 그거로 해결이 됩니다. 그거로요. 유아원에 애들이 있을 때에 우리 유아원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애들을 너무 잘 돌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유아원에서는 보면요 처음 온 애들이 좀 있다가 하루 종일 뭐 이거저거 있다가요 저녁에 자기 엄마가 딱 오면요 하루 종일 멀쩡하게 있던 애가 갑자기 엄마를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애 잘 봤던 애가요 말짱 헛수고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우리 디렉터하고 배웠던 거가 특별히 새로 오는 애들은 하루 종일 잘 있다가도 애를 피까바라 올 때쯤 되면은 기저귀를 간다, 세수를 시켜준다, 그리고 맛있는 사탕을 준다. 그래야 수고한 거가 그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욥은요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욥에 가진 모든 문제가 그분이 나타나니까. 다 안 해도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오니까 있었던 저랬던 거가 다 해결이 되듯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풀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욥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다 알 수도 있겠고요, 저는 생각할 때에 아마 내가 죽을 때에 풀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의 능력과 컨트롤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내 몸도 아플 때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거 내 자식, 내 가족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있을 때에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고통을 없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초이스는, 그러나 고통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밖에 없는데, 이 고통을 먼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세요. 그 말은 그분께서 내 먼저 십자가 당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요, 내 현실에서 기다림의 미학으로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에서 부딪히는 한계점을 만날 때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한계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